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납시다. 아니 다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런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 속마음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그 속마음이 있다고 하던데, 참 방금 나눈 인사들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기념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절기로는 부활절이 있을 겁니다.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지요. 물론 부활절만큼 중요하진 않아도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기념 예배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해도 이 시간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맘때 드리는 송년 예배나 또 내년에 드릴 그 신년 예배가 있겠지요.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모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하루도 남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하루 이상 다 남았습니다. 예, 뭐좀 이래 과장해서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산이 다르듯이 우리가 가진 시간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것이 미래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죠. 한 가지 특징을 더 덧붙이자면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미지의 세월이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요, 미리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알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한 설레임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래를 알려주셨다 칩시다. 우리한테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정확히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앞에 1년 남아있다.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요, 이, 뭐, 암 선고나 이런 그 사망 선고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1단계가 부인의 단계래요. 부정한다는 겁니다. 막 다른 병원에 막 진단받으러 다녀봅니다. 아, 아닐 거야. 아,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자. 다른 의사 만나보자.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2단계가 분노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막 그때는 막 의사 멱살 잡는 단계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암이라고 할수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죠, 그죠? 막 그렇게 분노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 이 타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마치 이제 자기 일이 아닌 듯한 겁니다. 초연해져 가지고 멍해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수용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뭐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좋은 기분은 아니고 이제 지쳐서 수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자기 감정을 정리하게 되고요. 실제로 인생에서 정리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꼭 5단계를 반드시 뭐 거친다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그리고 꼭 5단계 이 순서를 거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임상 시험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남았다고 한다. 어떨까? 저는 이제 뭐그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단계 부인하는 단계는 안 거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 1년 남았다면 인정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바로 2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분노 단계. 아무리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지만 1년은 너무한 거 아닌가? 저한테 1년 남으면 너무하잖아요. 아, 20년만 더 달라 하게 할것 같아. 20년만. 하나님 2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안 넘어가요. 무조건 20년 하고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20년 줄 때까지. 하지만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1년을 알려줬어요. 1년은 확실한 겁니다. 1년은 보장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로 퇴원하겠죠. 병실에 누워서 1년 보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남은 1년을 너무도 감사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 1년 동안 나를 가장 살아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 줄 일을 할 겁니다.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고 막 하겠죠. 무작정 돈을 아끼지도 않을 것이고요. 무작정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나를 찾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나를 찾을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설명하면서요. 이 고통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한 사람, 나 혼자 창조해 두었다면 고통 따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주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 말고 여러 사람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배경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나를 찾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말이에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면요, 이 세상이 곧나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뭐 나를 구별 지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때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부모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니까 이 학교에 조금 논다고 하는 이 깡패 같은 형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담배 뿜고 막돈 뺏고 그럼 형들이 막 잘했다고 해주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선생님한테 내가 막눈 부라리면서 반항하면 선생님도 막 겁을 먹고요. 돈 내놔 한마디 하면은 돈 뺏는 건 이거 식은 죽 먹히고 결국 이 깡패로서의 나 자신을 찾은 거죠. 이 잘못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안 그러면은 이런 그 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걸러먹은 놈이야. 하나님 만드신 인생 중에 원래 그렇게 걸러먹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걸러먹은 자아를 찾아서 그렇겠죠. 이빵 훔쳐가지고 감옥 갔다 온 뒤로요, 이 장발장은 그 자기 자신을 도둑놈으로서 그 정체성을 정립합니다. 도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자기를 따뜻하게 대우해준 이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 나옵니다. 이 붙잡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주교가 왜 은촛대는 안 챙겨갔냐면서 되려 큰 자비를 받게 되죠. 이 장발장은 도둑놈이 아닐 수도 있는 내 모습을 그 순간 찾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내 자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 자신. 그러니 그 소설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장발장 인생에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험난해서 그렇지요. 일단 발견하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만이거든요. 장발장의 인생이 그때 변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부모와 관계 맺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 노는 형님들과 관계를 맺게 되니까 깡패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 걸러먹은 놈인 줄 알았는데 자비로운 주교를 만나고 용서를 받게 되니 사랑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악해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악한 사람 만나서 악한 내 모습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원래 이렇게 독한 놈이구나. 그런 자아를 건드려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선해서 선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선한 사람,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자꾸만 건드려주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선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이렇게 사랑받을 조건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요, 이 고통에 관한 책의 결론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장으로 맺습니다. 왜요? 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버리게 될 때에 역설적으로 가장 나다운 나를 찾게 되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천국 가면 너도 나도 막 구분도 안 되는 희돈 있고요. 누가 누군지 막 진짜 구분도 안 되는 레고 대가리 같은 그 머리들 쭉 달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써 원래 내 자신, 하나님이 원래 만든 내 모습, 옆 사람과 결코 같을 수 없는 독특한 내 자신이 회복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나된 곳, 가장 나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옥을 설명하기는 간단하죠.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요. 오히려 내 자신이 흐릿해지는 단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 루이스의 설명보다 그 지난 그 설교 때 말씀드린 그 모모라는 그 동화의 설명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색 신사들에게 시간 다 뺏겨가지고 결국 한 사람씩 사라져 버리고 마는. 사실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되게 이 유혹이 거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공장의 부품처럼 그냥 그저 내 인생이 이 지구상에서 쏙 사라져 버리고 말면 다른 사람이 쏙 대신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내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존재로서의 기억이 아닙니다. 업적으로서의 기억이고 공로로서의 기억입니다. 아, 저분은 노벨상 수상하신 분, 베스트셀러 작가, 무슨 창업자, 사장님, 회장님, 뭐 수석 졸업자. 그런 데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는 순간, 나는 에르메스 낀 여자야. 이 하는 순간요, 그 지옥의 방식에 순응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어이, 거기 어부 한명 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아니면 개바야라고 부르시겠지요. 사케오라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요. 어이 세리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릴 때그제 어릴 때 우리 다니던 학교에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 별명은 다 똑같았어요. 서울대였습니다. 어이 서울대 일로 와봐라. 반에서 좀 공부하는 애들, 야야 서울대 일로 와봐라. 아니 서울대 간 것도 아닌데. 예.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일평생 자식 잘 키워가지고요. 아이고, 막 우리 검사님, 어머님 오셨네. 그곳이 지옥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리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마귀일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식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 가까운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인지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참소하는 자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 자신이다. 이것이 너 자신이다. 아이고, 검사님, 어머님 오셨네. 의사 선생님, 어머님 오셨네. 아이고, 원장님, 어머님 오셨네. 아이고, 뭐, 어디, 뭐, 부장님 오셨네.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 내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은 지금의 이름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거든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암호 같은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은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암호 같은 이름을 속삭여서 미리 불러주지도 않으세요. 신앙생활 해온 가닥이 있어가지고 맨날 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도 때때로 일종의 삶의 관성으로 할 때가 있는 것이지 뭐 그냥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같은 그거 매일 보는 사람 그 진짜 믿어서 보는 건지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그냥 본대요. 그냥 재미삼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에 있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드러날 때가 있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 빼고는요, 철저히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엉뚱한 데 떼지어서 몰려다니고요, 밥상에 앉자마자 하는 소리는 서로의 악한 내면을 막 끄집어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악한 내면을 자극하고요, 끄집어내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발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 돼요. 오늘 본문의 노아도 오랜 홍수로 인해서 방주 안에서 갑갑했을 것입니다. 언제 홍수가 올 것인지 알려주셨던 하나님은 언제 이 배에서 내려야 할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참 신기하지.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 방주 만들라. 그리고 동물들 태워라. 이제 비올 테니까 너희 가족도 타라. 이렇게 다 알려주실 때는 언제고요? 내릴 때는 정작 알려주질 않으세요. 이게 노아가 지금 깝깝에 미치는 겁니다. 아, 이거 언제 내려야 되나? 이거 뭔가 이제 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하나님 생일은 알려주는데 기일은 안 알려주지요. 그죠? 언제 죽을지. 그러니 깝깝한 겁니다. 계획도 안 서고. 내 당장 한달 뒤에 죽는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고 죽을 텐데. 더 오래 살것 같아. 그게 뭔가 모아야 될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방황합니까? 인생에 정답이 없다면서 한탄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가다가 벼랑간 아직 젊다 싶었을 때 죽었는데 뭐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누구도 남은 날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남은 재산 정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자식들은 막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고 자식들이 그 품 안에 자식이지 그 품 떠나고 부모 세상 떠나면 뭐 서로 모이기나 합니까? 이런 일을 보면요. 그래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투자하며 살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이 영화평론가 가운데 이 김태훈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영화 해설을 참 재밌게 해서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자식들한테 돈을 안 썼대요. 돈을 모으지도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 안 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한 것보다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좀 돈 좀 모아놓고 할 걸. 덜 즐기고. 지금도 아주 이 돈만 없지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다 하더라고. 이 빨리 죽을 줄 알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후회가 남고요. 오래 살 줄 알고 아끼고 참으면서 살아도 후회가 남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지금 즐기느냐, 안 그러면 지금 참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선택을 해도요, 후회하고요. 뒤에 것을 선택해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답을 해주지 않을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앞날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녀가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 보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고 미국 생활 험난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또 좋은 대학이야 이걸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치 방주 안에서 갇혀가지고 바깥 상황을 몰라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하는 노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홍수 시작될 때는 알려주시고선 정작 내릴 때를 알려주지 않으니 인간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요.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로 내릴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앞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2018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 올 한 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한들 돌아갈 수 없고요.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올 한 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고 미래와 달리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입니다.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요. 두 배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남들보다 20, 30년을 더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남들이 누린 생애의 절반도 못 누리고 떠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버린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2018년 이제 우리 소나기를 벗어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비둘기와 같은 올 한 해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고 방주에서 내릴 날을 알았던 노아처럼 우리 또한 2018년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앞으로 디뎌야 할 발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꼽는다 하면요.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아마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선포는 항상 회개하라로 시작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나오라, 숨은 의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뭐 양심 지키는 사람 찾아가지고 뭐 냉장고 주고, 뭐 양심 냉장고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뭐 그런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그런 양심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할 때에만 받아주십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질투가 난다 싶을 정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사실 그 다윗을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가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정도예요. 좀 다른 인물들이 소외감을 느끼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저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사실 인간적으로는 초대 왕 사울이 얼마나 더 매력적입니까? 나라의 근간을 갖췄고요. 외모도 준수했고요. 대장부답었고 탁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이 출신이 비천하지도 않았고요. 이 불륜에 얽힌 적도 없었고요. 충직했던 그 신하를 교활한 방식으로 살해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 다윗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사울은요.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후회할 줄 몰랐어요. 곧 죽어도 후회는 하지 않는 그 상남자 같은 모습.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사울이 멋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어찌 보면은 참그 연약해 보이죠. 막 걸핏하면 울고 무릎 꿇고 사울보다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지만요, 뉘우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웬만한 죄 부지런히 지어봐야 다윗만한 죄 짓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낀다면요, 우리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2018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문화는 잘못해도 당당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뻔뻔함의 문화입니다.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뻔뻔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후회할 줄도 모릅니다. 어떤 덕망있어 보이는 어르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인생에 살면서 후회가 없대요. 물론 그 말이 뭐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 주어진 만큼 감사하게 뭐 생각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진짜로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다면 그 자체로 뻔뻔한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늙어 죽으면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늙어 가면서도 오만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판에 부족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늘 후회가 넘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욕심부렸던 행동이 후회되고요. 그때 그냥 막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할 것, 그거 못해준 것 후회되고요. 괜한 농담 해가지고 사람 마음 다치게 한일 후회되고요. 후회되는 일,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돌리고 싶은 그런 일 천지입니다. 그날에 내가 거기 가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날 운전대 안 잡았다면, 그 시간에 내가 이 일을 미루지 않고 끝냈다면, 그때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줬다면, 여러 후회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자존심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그래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늘 신세한탄하면서 후회하는 세리도 아니고요. 몸을 파는 매춘부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에요. 실상 우리는 후회하는 일을 찾아볼 수 없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나면요. 내가 책임을 지면 책임졌지 후회하지 않는 멋진 대장부의 모습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난 가을에 그 우리 이대영 선교사님과 함께 밤늦게 레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레딩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뻔하잖아요. 뭐 제가 그 레딩이나 뭐 옥스포드에서 오는 길뭐 눈에 선하죠. 그뭐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막힐 때 빠지는 길 이런 거막 눈에 뻔하잖아요. 다 알아요. 이제 그 오는 길에 제가 좀그 지름길로 와야겠다 싶어서 살짝 기교를 부렸습니다. 밤인데다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이정표의 포츠머스가 보이는 거예요. 와,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어디로 빠진 건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 후회가 막 몰려왔습니다. 아, 그냥 가던 길로 평소 늘 다니던 길로 갈 것을. 근데 이 마음속에 후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유턴을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유턴하면 지는 것 같은 기분. 내가 지금 이 길을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차피 이 포츠머스 가는 길이면 서쪽이잖아요. 서쪽 길로 온 것. 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남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올 것이다. 이런 그런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서쪽으로 나온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옆 동네로 빠지든지 안 그러면 포츠머스 가든지 그 밤에. 결국 한참을 가가지고 모든 마음의 갈등을 정리한 다음에 유턴해가지고 다시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재빨리 후회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유턴했으면 사실 몇 마일 안 가가지고 돌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고뇌하고 합리화하고 남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언제 생겼겠지. 그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리만큼요. 제가 더 돌아간 셈입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그 선교사님 아직 이 사실 모르세요. 예. 우리끼리 말고 넘어갑시다. 예. 아마 레딩이 원래 먼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그런 선택 안 하겠다 싶어요. 그냥 평소 가던 길대로 갔을 텐데. 아, 그저 이 후회될 뿐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새를 날려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이 노아 이야기가 실제 역사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뭐 실제로 노아 홍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보다 더 오래된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그 옆 동네 메소포타미아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 노아의 이야기랑 거의 뭐 흡사합니다. 주인공 이름만 달라요. 근데 노아 이야기보다 더 오래됐어요. 거의 뭐 성경을 베껴니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 방주 안에서 세 종류의 새를 날려보냅니다. 노아 방주보다 층도 많아요. 이 노아 방주는 3층짜리인데요. 거기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방주는 6층짜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새를 세 종류로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제비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니 이제 흔히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갖다가 적당히 편집해가 베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뭐 오늘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 옆나라 홍수 이야기 사용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원래 있던 소설, 영화, 뭐 가요 사용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나 길가메시 이야기나 새를 날려보낸다는 것은 그 인간의 유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새를 쳐다보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요.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2018년을 보고 앞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먼저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후회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 나의 죄, 후회되는 일 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요. 나는 후회 없노라 하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죄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요. 저한테 다시 2018년이 주어진다면 나는 후회 없이 지금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겠노라 이렇게 뻔뻔해지지 말고요. 솔직하게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쉰들러가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이제껏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했구나라는 승리감. 거기에 막 도취된 모습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쉰들러의 모습을 보면요. 후회합니다. 막 왜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했을까? 내가 달고 있는 이 배지.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 팔았으면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후회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쉰들러가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도 자기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심정이 꼭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갖고 막 기뻤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야, 이 세상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그럼 노아가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얼마 그 쉰들러와 같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야, 그 친구 한 명 더 태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방주 만들 때 내가 억지로 한 사람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더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 막심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이제 방주를 벗어난 비둘기는요, 노아에게 다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 새를 날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내 삶은 갈피를 잡지 못하겠고 그러니 그저 까마귀 비둘기 날려보내는 심정으로 시간만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다윗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축하하기 바쁘고 지난 시간 마치 쓰레기통에 구겨 넣듯이 보내버리긴 바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통해서 새 앞날에 대한 기대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공평합니다. 지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2018년 한 해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냈던 우리 공동체, 특별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도둑놈과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도둑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은 내 자신도 도둑이 되고 맙니다. 내 본성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풍 떨고 자랑하는 모임에 끼어 있으면 어느덧 내 입술에서 하나 둘 허풍과 자랑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내 자신이 허풍선이 되어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모습만 꼬집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게 될수록 진짜 내 모습, 즉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곁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멋들어진, 정말 이전에는 몰랐던, 다른 사람은 내 속에서 꺼내줄 수 없었던 그러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 주변 제자 12명 모두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뭐 역사에 기록되기는 커녕 그냥 동네 업으로 아니면 세리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그들다운 모습을 꺼집어 내놓고 가셨습니다. 어제 그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아, 엄마 얼굴 되게 하얗게 보인다고. 그 식당에 이제 큰 조명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었는데 그런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하얀 거냐고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빠 얼굴이 어때 보이냐? 우와, 아빠도 하얘 보인다고. 그럼 조명 때문이. 제 얼굴이 어떻게 하얘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요, 우리 상태가 어떻든 환한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 빛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 인생의 2018년의 마지막을 예배로 보냅니다. 주님,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고,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고, 그때 해주지 못한 후회가 있고, 여러 가지 후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후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주님, 앞으로 올 이 새 날들은 그런 후회가 점점 더 적어지고 우리를 반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서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갑갑함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를 날려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심정들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올 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바깥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